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양정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치고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성도덕 문제, 소속 문제, 결혼 및 이혼 문제, 부부 사이의 성생활 문제, 우상 제물 음식 문제, 성만찬 오용 문제, 은사주의자들의 은사 활용 문제, 방언 오용 문제, 예배 생활과 관련된 문제, 죽은 자들의 부활 문제, 종말 문제 등 많았죠.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처방으로 고린도 전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결혼 문제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는 7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결혼 문제를 다루는 본장의 전체적인 내용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의 가정생활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혼생활에 대해 건면하면서 적용시켰던 원리를 보다 넓게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에까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이 시간 저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부르심의 원리에 대해 몇 가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7절, 20절, 24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각 개인 개인에게 임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심의 범위를 신앙의 영역 안에만 한정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르심이라고 하면 목사님이 되고 전도사님이 되는 것으로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새롭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과 다르게 생각하고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물음들이 마구 생겨납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직장이나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가? 이 부분에서 고민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예로 들겠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 C.S. 루이스입니다. 루이스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입니다.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영문학 교수 노릇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영문학이 기독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고 영적인 상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는 영문학 교수를 포기하고 특별히 신앙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에 젖어들 때 사람들은 특별히 신앙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신앙적이지 않은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입니다. 결국 루이스는 그의 느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영문학 교수 자리를 계속 지켰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우리는 미술, 음악, 삶의 다양한 영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이라면 그 무엇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나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넘겨짚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 가만히 앉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옳을까?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할까? 자문부터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계속 사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을 계속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각 성도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20절, 24절에서 반복하여 언급함으로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바울의 교훈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현실에 만족한 채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는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체제를 이해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노예 제도가 아주 발달한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때입니다. 따라서 사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귀족, 자유시민, 노예 계급의 성도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등 민족적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신분과 처지에 있는 성도들 간에 자연히 이질감이 형성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내세워 사회의 질서와 신분 제도를 무시하고 시민적 의무마저 회피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세속적 신분과 처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있다고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현재의 신분과 형편에 만족함으로써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다하도록 촉구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종된 성도들을 향해 자유할 수 있거든 너희가 자유하라고 함으로써 자신의겉면이현실에안주하라는것이아님을분명히하고있습니다즉성도는현실생활에서자기의무와책임을다하되또한부단히자기발전을위한노력도함께해야합니다다만바울이경계하는것은그리스도인이되었다는이유만으로모든삶의처지나형편이바뀌어야한다고생각하여현재자기가처한처지와형편을무시하며만족하지않고감사하지않는태도를말하고있는것입니다여러분성경속에아름다운우정의모습들이있는데그중에서도대표적인인물이누구입니까누구입니까네맞습니다다윗과요나단입니다그런데이둘의나이차이가어느정도날까요많게는30살이넘고적게는25살정도차이가납니다지금까지우리는다윗과요나단이비슷한동년배로알고있었는데실제로둘의나이차이가꽤나는거지요그럼에도서로를끔찍히위해주는모습이성경곳곳에나타나고있습니다하나님께서사울을이스라엘의초대왕으로세우셨습니다그런데사울이하나님께순종하지않자하나님께서는사울을왕으로세우심을후회하시면서사무엘을통해새로운왕을세울것이다예고하십니다그런데여러분생각해보십시오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사울이죽으면누가왕이되어야합니까누가왕이되어야합니까네맞습니다요나단입니다그러나하나님께서는요나단을왕으로세우신것이아니라다윗을들어서이스라엘의왕으로세우십니다여러분이요나단이었다면여러분이요나단이었다면그마음이어떨것같습니까저같으면너무억울할것같습니다억울하고분할것같습니다잘못은아버지사울이다했는데사실요나단의입장에서보면다윗은경쟁자입니다다윗이없으면자연스럽게내가왕이되는것입니다사울은그런다윗을의식하며죽이려했습니다평생을그렇게살았습니다그런데요나단의모습은어떠하였습니까사무엘상18장1절에이렇게말씀하고있습니다다윗이사울에게말하기를마침에요나단의마음이다윗의마음과하나가되어요나단이그를자기생명같이사랑하니라아멘이장면은다윗이골리앗을무찌르고나서사울앞에섰을때처음요나단과만나는장면입니다그런데우리가말씀만읽었을때는잘이해가되지않습니다요나단이처음다윗을보자마자마음과마음이하나가되어그를자기생명같이사랑하게되었다고나와있기때문입니다그렇다면우리가잠시앞으로넘어가서이스라엘군대와골리앗이대치하고있는상황을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이스라엘군대와골리앗이지금대치하고있는전쟁터입니다다윗과같이요나단도골리앗을보면서이를갈고붕괴하였을것입니다저할례받지않은자가감히하나님의군대를모욕하다니여러분요나단에게믿음이없어서골리앗을무찌르지못한것일까요사무엘상14장에보면요나단이자기의무기든자와함께블레셋군대를습격한장면이나옵니다그때요나단은이렇게이야기합니다주님께서허락하시는승리는군대의수가많고적음에달려있지않다라고말하며믿음으로적진에돌파했던자가바로요나단입니다요나단에게믿음이없었던것이절대아닙니다다만하나님께서그상황을허락하시지않았기때문에요나단은바라만보면서붕괴하였던것입니다그런데다윗이나타나서하나님의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렀을 때 그는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세상적인 왕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다윗의 등장과 함께 그는 불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 속에서 자기와 동일한 믿음을 보면서 그 마음이 다윗을 보자마자 녹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왕권을 넘겨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요나단은 기꺼이 넘겨줄 줄 알며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요나단은 비운의 왕자입니다. 하지만 과연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의 상급이 더 큰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예로 있다면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유인으로 있다면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종이 될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십시오.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 앞에 마땅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단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요나단은 마땅히 왕의 자리를 취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넘겨줄 줄 아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몰락해가는 사울의 그 나라에서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요나단에게는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자리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아름다운 신앙의 싸움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싶습니다.